그다음 플라스틱 용기들은 우리가 보통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들을 쓰다 보면 뭐 김치 같은 거였던 거는 되게 냄새 많이 나죠. 예. 김치통 이런 것들은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외에 다른 양념 같은 거 이제 많이 넣어놓고 또 양념을 한 음식들을 넣어두면은 냄새가 좀 많이 나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사용했던 녹차 티백을 버리지 말고 요거를 두세 개 넣고 그죠?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은 냄새도 없어지고 끈적한 것까지도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기 많은 음식물을 넣었던 용기는 쌀뜨물에 담가 놓거나 아니면 녹차 티백이나 이런 그 우린물에 좀 담가 놓으면은 냄새가 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건 좀 쌀뜨물도 많이 이용하면 좋아요. 쌀뜨물을 하면 세제를 사용 안 해도 비교적 깨끗하게 쓸 수 있어요. 설거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거지 하는 방법이 요게 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아마 모의고사 치면 이런 거는 한 문제 꼭 나올 거예요. 설거지는 첫째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씻어야 되죠. 그렇게 씻지 않아요? 깨끗한 것부터 씻잖아. 그죠? 그 다음에 기름기가 많은 그릇에서 우리가 생선을 뭐 기름에 구워가지고 먹었다든지 육류를 이렇게 해서 먹었다든지 그릇에는 보면 반드시 기름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티슈로 먼저 한번 기름기를 닦아내고 난 뒤에 설거지를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순서는 요거 3번은 별표 3개. 유리컵이 물만 먹은 거는 좀 깨끗하잖아요. 그죠? 유리컵, 그 다음에 수저, 그 다음에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 반찬그릇,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묻은 그릇을 제일 나중에 해야 되는데 프라이팬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하다 보면 기름을 다 두르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름 두른 프라이팬, 요게 제일 늦게 요 그림으로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냥 글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는. 자, 첫째 유리컵, 수저류, 그 다음에 밥,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주방 위생관리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는 대상자가 입고 있는 늘 입는 옷, 그죠? 옷, 그 다음에 늘 생활하는 침상 청결관리, 의복 및 침상 청결관리 378페이지 오늘 빨래까지 다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개를 이렇게 내용을 내놓고 여기서 맞는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읽기는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의복이나 침상 청결 관리에서 우리가 의복 관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옷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입는다 그랬어요? 예, 지금은 우리가 2월 달에 입는 옷보다는 지금 5월 달에 입는 옷은 어때요? 얇아졌죠? 그건 왜 얇게 입어요? 예, 두꺼운 거 입으면 더워지잖아. 몸이 더워지니까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얇게 입고 여름 되면 뭐 반소매 입고 뭐 이런 것도 시원하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예, 이런 걸 입음으로써 우리가 실제 피부나 우리 몸에 먼지가 묻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죠. 그죠? 또 더러운 게 묻거나 이런 것들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신체 청결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의복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미용을 위해서도 입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상에서는 체온 조절이나 신체 청결 유지가 굉장히 큰 목적이죠. 그래서 이 의복 관리의 기본 원칙은 속옷은 매일 팬티나 셔츠, 러닝 셔츠 이런 것들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좋고 더러워진 의류는 옷감의 종류나 세탁 방법에 따라서 앱을 빨래하고 나서 세탁물 주머니에 넣고 세탁하는 게 좋다. 이건 뭐 우리가 늘 하는 지금 주특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큰 설명 없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것은 즉시 세탁한다. 세탁할 때는 충분히 헹궈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번 세탁한 후에 입고, 그 다음에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다른 사람 의류하고 구분해서 세탁해야 되겠죠. 그죠? 감염이 의심되면 그 사람 것만 따로 삶는다든지, 삶을 수 있는 건 삶고 삶을 수 없는 거는 햇빛에 말려서 쓰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의류를 버릴 때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아 의류가 너무 더러워져서 이건 씻어도 안 되겠고, 그죠? 아니면 또 잘못하면 세탁하다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내가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상자의 동의를 반드시고 하고 나는데 아이고 어르신 이거 이건 좀 도저히 세탁이가 안 되겠습니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얻고 그렇게 버리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평소에 늘 입는 옷은 빨리 금방 찾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수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없는 동안에 대상자가 꺼내 입어야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와서 또 찾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이름을 적어놓거나 그 서랍장이나 이런 데 바깥에 이름을 적어놓거나 아니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해주고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추가 떨어졌거나 옷이 뜯긴 자리가 있으면은 그런 것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탁할 땐 주머니를 항상 또 뒤져야 되잖아요. 다 바닥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세탁하고 난 뒤에 뭐 종이도 들어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고 뭐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지 않은지 그걸 꺼내고, 그죠? 그 주머니를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세탁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세탁할 때 보면 혹시 옷이 어디 뭐 상하거나 단추가 떨어지거나 훼손된 데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어때요? 수선을 해가지고 세탁하는 게 낫죠. 그죠? 단추가 떨어졌으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해두고 모직물에는 방충제를 넣는다. 근데 세탁하고 난 뒤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달랑달랑 하는 거 못 보고 이었다가 그거는 세탁하고 난 뒤에 이제 마르고 나서 보관하기 전에 다 이제 꿰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복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노인한테 맞게 해야 되겠죠. 노인한테 맞게. 제가 오늘 신발을 하나 지나가다가 그 신발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여름에 지금 구두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우리 나이에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좀 굽이 낮고, 그죠? 또 뭐 이런 것들을 사야지 너무 화려하지 않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야 되는데 보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눈이 자꾸 어디면 굽도 좀 높은 데 가고, 아, 내가 참 저런 거 잘 신었는데, 또 너무 낮은 거 살라 하니까 그렇고, 그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사고, 옛날에 신던 신발 신고 왔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는 거지. 그렇죠? 몸은 노인인데,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 어디를 가면 자꾸 아직도 옛날 그 청춘 시절에 입었던 옷 컬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노인들은 노인들한테 맞는 편리한 옷, 편안하고 또 뭐 보온성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가벼워야 되고, 그죠? 또 너무 타이트하면 안 되죠. 자, 옷이 조금 느슨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옷들이 좋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상자, 요양보호 대상자들은 어때요? 옷을 자기가 마음대로 벗고 입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벗고 입는 게 편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앞뒤가 없는 게 좋아요. 옷도 그죠? 앞뒤가 없는 거. 너무 막 장식이 많이 달리고 이런 것들도 안 좋죠. 노인 체형에 맞는 디자인이라 이제. 그래서 자꾸 몸이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잖아. 그러면 등이 나오고 굽어지고 이러니까 옷도 이렇게 품이 좀 여유가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외출할 때나 혹시 저녁에 나가시게 되면 잘 안 나가 저녁에는 안 나가시는 게 좋은데 혹시 치매 대상자들은 저녁에 잘 나가잖아요. 야간 배회를 잘 하죠. 그래서 혹시 나갔을 때 그래서 교통사고를 잘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좀 밝은 색이 들어가 있는 옷을 입는 게 좋다. 그리고 혹시 그 하면 밖에 나갈 때는 야광 조끼 같은 거 이런 것도 요새는 노인들한테 이거를 좀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게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조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혹시 치매 노인들이 밖에 나가더라도 차가 이게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밤에 나갈 때는 밝은 색 노인들은 밝은 색 옷을 입는 게 좀 좋다. 그렇죠? 그다음에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좀 넓은 거 폭이 너무 좁은 거는 불편하죠 발이. 그리고 반드시 D가 막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는 거, 미끄럼 방지 처리된 것, 그런 것들이 좋고, 양말도 미끄럽지 않도록 그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 애들이 걸음걸이를 시작하거나 아주 어릴 때는 어떡해요? 다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양말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놨잖아요. 노인들도 고른 양말이나 신발이 좋습니다. 속옷은 입어서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죠? 촉감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부를 자극하지 않아야 되고 갈아입기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흡습성이 땀을 흘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잘 흡수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흡습성이 좋은 소재의 옷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속옷의 선택 기준이죠. 옷은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침상청결관리. 침상은 그냥 자는 시간에만 자면 밤에만 자면 좀 덜한데 하루 종일 24시간 누워 계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로 이렇게 우리 그 요양보호 대상자들은 침대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보면. 그래서 침상을 정돈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죠?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전기 코드나 이렇게 발에 걸리는 물건을 다 치워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대상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낙상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치워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요양보호할 때 당장 필요한 물건이나 아니면 대상자가 금방금방 찾아서 써야 될 물건들은 손이 닿는 위치에 두는데 끌차나 이런 게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면 좋은데 바퀴 달린 걸 그냥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같이 나뒹구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끌차를 하더라도 이거 잠금장치를 반드시 해놔야 돼요. 바퀴에 우리 휠체어도 잠금장치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잠금장치가 다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잠금장치가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휠체어가 이게 지금 이게 잠금장치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해놔야 잠금 이렇게 세워놓을 땐 반드시 이렇게 잠궈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탈 때까지는 이렇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을 때 타야지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이제 다 해가지고 이동할 때 이걸 펴야 되겠죠. 휠체어는 나중에 그 다른 교수님한테 다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는데 어쨌든 바퀴가 있는 물건들은 이게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야지 안전하다는 거죠. 만약에 저 고정장치 없이 옆에 뭐 이렇게 있다가 탁 짚었다 하면 같이 나뒹굴어서 골절이 오거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치게 돼요. 그런 경우가 아주 자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옆에 놔두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런 거를 잡고 일어서게 하거나 뭘 찾게 하거나 이럴 때는 옆에 우리가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부트가 잡아줘야 돼요. 고정시켜주고. 그래도 물건을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요? 물건의 이름을 적어두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이야기를 아까도 했죠, 그죠? 침구나 이런 침상에 관련된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에 넣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뭐 이불깃, 뭐 아니면 이불 호청, 시트, 베갯잇 뭐 이런 것들이 따로 보관돼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이름을 좀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침구를 선택하고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불은 노인들은 두껍고 무거운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일단 따뜻하고 가볍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보습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불 커버는 이렇게 우리가 덮었을 때 막 차게 느껴지던가 이러면 안 되죠. 옛날에 옥양목 풀 탁 미기가 하면 어때요? 처음에 덮으면 찹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고 요즘은 그런 거 쓰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쵸? 요즘은 굉장히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 이불은 자주 햇볕에 말려주면 좋습니다. 햇볕에 말리면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요즘처럼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거나 이럴 때는 바깥에 널으면 꽃가루가 많이 묻어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이래 그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뭐 베란다나 이런 데 유리창을 좀 간접적으로 햇빛을 지금은 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가루가 별로 없고 이럴 때는 바깥에 널어서 말리면 제일 좋죠. 통기도 잘 되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말리고 나서 그들 때는 톡톡 좀 두드려서 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또 이렇게 걸어놨을 때 이렇게 고정되어 있던 것들이 제대로 펴지도록 좀 두드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불을 건조시키면은 이 면이나 이런 것들이 팽창을 해가지고 보온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불을 우리가 말리고 덮어보면 훨씬 더 뽀송뽀송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덮고 몇 시간 자는 것도 우리 땀이나 노폐물이 묻어가지고 굉장히 좀 별로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끈적끈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건조 시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에 건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양모나 오리털은 햇빛에 널어서 말리면 안 되죠. 예, 그늘에서 말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양모나 오리털 같은 이런 것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주면 좋습니다. 담요나 이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세탁을 해서 바꿔주라, 그죠? 사실 시트 밑에 까는 우리가 침상에 까는 시트는 얼마 만에 갈아주면 좋을까요? 침대 여기 나오는데 미리 예습. 뭐 자주 갈아줄수록 좋겠지만은 하루에 몇 번씩 갈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루에 뭐 아주 안 더러우면 하루에 한 번 안 갈아줘도 돼요. 예, 5일에 한 번은 조금 길겠죠. 그죠? 예. 보통 뭐 한 2-3일에 한 번 보고 많이 더러우면 더러워졌을 때 그때 바로 오염됐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실금을 했다든지 실변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빨리 갈아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시트를 자주 갈고 이러면 세탁하고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고무포를 깔고 그 위에 반시트를 깔죠. 반시트를 깔아서 그 반시트만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많이 이게 그 매트리스나 시트가 많이 더러워지는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세탁하기 좀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죠. 근데 긴 이 완전 침대 시트는 그렇게 자주 갈아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세탁하기도 이제 어렵죠, 그죠? 그래서 매일 정리는 해주고, 매일 정리는 해줘야 돼요. 먼지도 좀 닦아주고, 그죠? 털어주고. 혹시나 우리가 앞에서 욕창 했잖아요, 피부계 할 때, 그죠? 욕창은 원인이 뭐였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이지만,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 침대에 오래 누워있어서 침대가, 시트가 이게 죽을죽을 주름 많으면은 거기에도 피부가 자극돼서 눌려가지고 욕창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침대를 좀 팽팽하게 당겨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것들은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나 매트리스 이런 것들은 보면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고 지지력이 뛰어난 것, 그 다음에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제일 적합하죠. 너무 푹신하면은 자세가 나빠져요. 그 다음에 피로해지기 쉽고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도 너무 푹신하게 이렇게 하면 허리가 되게 아파요. 그 다음에 땀이 흘러서 눅눅해지거나 전기장판 같은 거를 깔게 되면 직접적으로 몸에 다 닿게 돼서 예, 세균이나 집 진드기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요나 매트리스를 좀 말려주라. 그렇죠? 근데 매트리스는 두껍고 이런 것들은 잘 못 말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즘은 뭐 침구를 이렇게 하는 그 청소기도 있긴 있던데 그런 걸로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집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붙은 것들은 우리가 좀 떼낼 수가 있고 아 저기 그 할 때는 다리미 있죠, 그죠? 다리미 요새 샥 그거 김 세는 거 있잖아요. 뜨거운 걸로 해가지고 한번 샥 김을 세어주면 소독은 좀 되겠죠, 그죠? 그런 방법들도 쓸 수 있어요. 매트리스 커버는 우리가 쓰지 매트리스는 사실 소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도시 같은 데는 이런 거를 한 번씩 소독해주는 그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참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린넨유, 여기에 이제 시트나 베개 커버가 들어가죠. 시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트리스를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좋아요. 완전히 이 매트리스를 덮고 이것이 이게 시트잖아, 그죠? 이 시트가 안으로 딱 들어가도록 들어갈 수 접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크기. 그 다음에 시트는 소재는 면이 좋죠. 튼튼하고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 그래서 시트는 되게 흰색 면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이나 폭 모두 요나 매트리스 밑에 접어 넣을 수 있는 크기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 시트나 이런 것들을 풀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건 안 됩니다. 이거 보면 재봉선이 없어요, 그죠? 이 시트가 보면 이게 이 누워있는 자리에 재봉선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이렇게 박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것도 좀 짧죠? 이게 밑에도 다 들어가야 돼요. 접쳐서 들어가 뿌려야 돼요. 여기 이리 받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 끝은 다 박아야 이 실오리가 안 빠지죠? 그렇죠? 그 요 박은 재봉선은 다 밑으로 이렇게 접혀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와상 대상자, 계속 누워 지내야 되는, 침대에 누워 지내야 되는 대상자는 항상 욕창이 잘 생기기 때문에 침구를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주고 3 내지 5일은 한번 세탁해서 햇볕에 말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시트가 잘 안 더러워지는 경우에인데 만약에 이제 실변이나 실금이 있는 대상자 같으면 이렇게 오래 두면 안 되죠. 그죠? 그때 하고 지금 요거처럼 이렇게 반 시트를 이용해서 하면은 3 내지 5일에 한 번씩 해줘도 된다. 그죠? 이게 지금 반 시트거든요. 이게 반 시트고 요 밑에 고무 포를 하나 깔아요. 그래 해놓으면 밑에 시트는 별로 안 버리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더러워졌으면 수시로 교환하고 교환할 때는 혹시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움직이면 먼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좀 열어두고 해야 되는데 혹시 와상 대상자들은 또 이 바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추위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싫어할 수가 있는데 침대에서 일어나 나갈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창문을 열더라도 가능하면 좀 보온을 시켜드리고 그죠? 따뜻하게 좀 다른 걸로 잘 덮어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베개. 베개는 습기를 잘 흡수하지 않는 천이 좋습니다. 소재가 흡습성이 좋은 걸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베개는 아까 시트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흡습성이 좋은 걸 했죠. 근데 베개는 습기를 잘 흡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에는 강하고 그렇죠? 촉감은 좋은 그런 재질. 그 다음에 너무 왜 우리 요새 뭐 오리털 베개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너무 부드러운 거, 너무 푹신한 거는 경추, 여기에 이 경추 곡선이 제대로 유지가 하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푹신한 거는. 또 목침, 뭐 돌베개 이런 것들 너무 또 딱딱하죠. 이거는. 그래서 잘못하면 이건 또 목 근육이나 경추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그 꾹 눌려가지고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좋지는 않다는. 그래서 메모리 폼 베개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적당히 형태를 유지해 주면서 좀 이렇게 그 탄력성이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쓰는데 메모리 폼도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집에 메모리 폼 안 써보신 분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참 그 메모리 폼이 또 유행할 때 사보면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먼지야, 먼지. 먼지로 다 사가가지고. 근데 가짜가 참 많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식물의 종자로 만든 것이 제일 좋습니다. 좁쌀 베개나, 그죠? 콩이나 뭐 잡곡으로 만든 거, 이런 것들 좋아요. 메밀 껍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씨앗 같은 거로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개는 보통 만들 때 한 두세 개 막 좀 여유 있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체위 변경할 때 이렇게 받쳐주면 좋습니다. 예, 기침하고 호흡 곤란이 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자위를 하는 게 좋다 했죠. 그때 반자위를 이렇게가 하려면 물론 침대가 뭐 이렇게 2단, 3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침대에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뒤쪽에 베개를 이렇게 좀 고아주면은 훨씬 더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개를 할 때는 뭐 살 때 똑같은 거를 좀 몇 개 사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준비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높이로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은 어깨 폭의 20 내지 30cm를 더해주고 딱딱한 정도는 본인이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감염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19 그 확진자들은 입원하면 전부 어때요? 모포나 베개에 커버를 하나 더 씌워가지고 그거는 다 빼가 버리죠. 나중에 교환하고 버리고 교환하고 버리고 다 속아가죠. 일회용으로. 그 의료진들도 들어갈 때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가는데 그냥 이래 신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덧붙은 같은 거를 하나 탁 신고 안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서 갖다 나와갖고는 그거 다 벗어가지고 그때 입었던 옷하고 벗어가 다 소각시키죠. 버리죠. 그건 따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감염 대상자는 뭐 포나 베개에 커버를 씌워가지고 커버만 매일 교환하면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의복하고 침상 청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래를 해야 되죠. 청결하게 하려면 빨래 해야 되잖아요. 예? 오늘까지 빨래를 해야 돼요. 예. 빨래를 안 하면 찝찝해서 안 돼. 예. 그래서 어쨌든 세탁을 좀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건강 유지에도 기분이 좋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세탁은 대상자의 습관이나 결정을 존중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고, 세탁 방법은 항상 의류나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세탁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상태를 세탁할 때는 항상 수선이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수선이 필요하면 수선하고 난 뒤에 세탁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죠? 세탁물을 우리가 통해서 그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뭘 보고 확인할까요? 세탁물에 묻은 오염물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실금을 했는지 아니면 뭐 혹시 출혈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는 시설장이나 센터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혹시 건강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세탁 시간은 섬유 종류나 오염 정도에 따라서 조절하면 되죠. 그래서 오염이 심할 때는 좀 불려서 하거나 이렇게 하고, 부분 세탁을 좀 하고 난 뒤에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세탁물은 옷감의 종류나 색상에 따라서 분리해가지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다 분류해야 돼요. 그렇죠? 옷감의 종류, 그 다음에 옷감의 색상, 그 다음에 세탁 방법. 울은 또 울 세탁을 따로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노인들은 울 입을 기회가 있긴 있죠. 외출할 때는 뭐 입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옷도 이제 뭐 속옷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말도 뭐 옷도 보면 뭐 물이 좀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타올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들은 물이 안 빠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탁 방법이나 세탁물에 따라서 알맞은 세제를 선택하고, 세제를 잘 또 세탁기에 따라서 또 세제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제들을 맞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제를 많이 넣는다고 세탁이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량을 사용해야 된다. 항상 보면 세제에 따라서 사용하는 양을, 기준을 다 설명해 놨어요.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세탁 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좀 세탁물을 좀 분리해야지, 그죠? 때를 분리해야지. 목욕가도 우리 때 좀 분리가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탁물도 좀 분리기를 해야 되죠. 너무 오염이 심하거나 이러면 좀 비누나 이런 것들 좀 문지르거나, 아니면은 오염물이 심할 때 우리가 스프레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오염물 세탁 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뿌려놓거나 이렇게 해서 좀 분리죠, 때를. 그 다음에 이제 애벌 빨래. 애벌 빨래 하는데, 이게 심하게 오염된 빨래, 심하게 오염된 의류나 아니면 와이셔츠 같은 거 있죠, 그죠? 와이셔츠 소매나 우리 남방 같은 거 입어도 소매에 이제 때가 많이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먼저 이렇게 좀 씻고 이제 나머지 같이 씻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목 부분, 목 뒤에 이런데 굉장히 찌든 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염 부분에 가루 세제나 얼룩 제거제를 묻혀서 살살 비벼주는 거죠. 그래서 382페이지 보시면은 얼룩이 묻었을 때 비비는 것은 좋지 않다 해놨습니다. 잘못 비비면 얼룩의 범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얼룩의 범위도 커지고 자꾸 비비면 옷감도 손상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룩이 묻었을 때 비비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얼룩이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지. 좀 놔두면 잘 안 빠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옷감의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간단한 방법으로 얼룩을 빼고 안 되면은 마지막 수단으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룩을 뺄 때는 얼룩 밑에 천, 무명천 같은 거를 두세 장 깔고 위에서부터 얼룩 제거제를 묻힌 천이나 브러쉬로 살살 두드려가지고 밑에 천에 이 얼룩이 배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약제를 사용해서 얼룩을 빼고 난 뒤에는 그 약의 성분이 남아있어서 옷감이 또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끗한 헝겊으로 계속 반복해서 좀 묻어나도록 두드려주는 거죠. 얼룩을 빼고 난 뒤에는 얼룩 뺀 부분을 다른 곳하고 같도록 하기 위해서 분무기로 거기 얼룩 뺀 주위에 물을 뿌려 이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모 안에 거를 보면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꼭 좀 기억하시면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뭐 우리가 꼭 그 요양보 활동을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묻었을 때, 커피를 쏟거나 옷에 그죠 뭐 묻었거나 이렇게 할 때는 식초와 주방세제를 1:1 비율로 섞어 가지고 칫솔 가지고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충분하게 헹구거나 탄산수에 10분 정도 담가두고 난 뒤에 세탁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잘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땀. 이제 여름 되면 땀이 많이 나는데 주로 이제 겨드랑이나 이런 데 보면 옷감이 많이 변색이 되죠. 그죠? 특히 흰 옷이나 이런 것들을 여름에 많이 입는데 이것 때문에 멀쩡한데도 못 입고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땀도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 그 처리하는 방법은 땀이 묻은 부위를 우리가 빨리 하면 두 장 수건을 앞뒤로 이어가지고 그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해서 두드려 줍니다. 그러면은 땀이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배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세탁을 하면 훨씬 더 땀이 세탁이 잘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같이 얼룩이 심한 부위는 온수에 과탄산소다 주방세제를 1:1로 넣어가지고 두세 시간 담가둔 후에 세탁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과탄산소다는 우리가 약국이나 요새 마트에도 팔던가 하여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립스틱이 묻은 경우,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다가 화장하다가 묻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클렌징 폼으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서 따뜻한 물로 헹구거나 아니면 립스틱 자국위에다 버터를 좀 살짝 묻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조금 이게 배나서 조금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갖고 이게 버터하고 버터도 좀 남아있잖아요, 성분이. 그러니까 이 아세톤을 묻혀가지고 화장솜으로 이렇게 닦아주면은 좀 없어진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지워가지고 중성세제로 세탁을 마지막에 하면 깨끗하게 없어진다. 근데 립스틱도 보면 잘 안 지워지죠, 그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화장수 또는 스킨, 알코올 함유된 화장수나 스킨을 이용해서 화장솜에 이제 이 스킨이나 알코올이 있는 그 화장수를 솜에 묻혀가지고 얼룩을 이렇게 좀 톡톡 두드려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누물로 씻으면 얼룩이 번져서 깨끗하게 그냥 비누물로 씻으면 얼룩이 번져가지고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번져가지고 이렇게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수로 지우는 것이 좋다, 파운데이션은. 그래서 요거는 기억할 거, 파운데이션은 반드시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나 스킨으로 그렇게 좀 지워주는 것이 좋다. 튀긴 기름은 얼룩이 묻은 부위에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비벼서 제거해준다. 그 다음에 혈액이나 체액은,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별표에 넣었어요.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나서 더운 물로 헹궈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지근한 물에 먼저 씻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핏기가 퍼지기 때문에 찬물에 먼저 씻고 따뜻한 물에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변도 막 좀 이렇게 누르끼리야 이렇게 핏기 그런 것들이 번져가지고 그렇게 돼요. 또 따뜻한 물에 먼저 씻으면. 그래서 찬물에 하면 더 안 번지고 피가 응고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찬물에 하면은 더 안 번지고 고기만 씻고, 그리고 고기 어느 정도 이제 씻겨나면 그 다음에 더운 물에 해가지고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앱을 빨래까지 했죠. 이제 본 세탁. 본 세탁은 여기 보시면 세탁 방법을 그림으로 여기 많이 해놨어요. 이 그림을 보시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자, 세탁 표시가 표 3-9 보신 물 세탁 기호 있죠. 그냥 네모에 섭씨 95도 해놨죠. 그죠? 요거는 섭씨 95도의 물로 세탁해라.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는 세탁기나 손 세탁이 가능하다. 그냥 네모에 그렇게 해놓은 거는. 그죠? 그 다음에 삶을 수도 있다. 95도니까 이거는 삶는 온도죠. 이 온도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요렇게 돼 있는 표시는 삶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제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떤 세제든 상관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섭씨 통에 40도라고 적혔죠. 표시가. 요거는 섭씨 40도의 물로 세탁해라. 약간 뜨거운 물이죠. 그래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하게 손 세탁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세제가 안 적혔으니까 세제 종류는 제한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0도 적혔죠? 30도 중성. 이거는 몇 도의 물로 세탁하죠? 그렇죠. 30도 물로 세탁하고 30도니까 약하게 해야 되겠죠? 40도도 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도도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하거나 손 세탁을 약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중성이 쓰였으니까 세제 종류는 중성 세제만 사용해라. 그죠? 네 번째는 보면 손 세탁 있죠. 위에 손 세탁이고 그 다음에 물 표시고 30도 중성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는 30도 섭씨 30도 물로 세탁하고 세탁기 사용하지 말고 손 세탁만 해라 이런 뜻이죠. 위에 손 세탁 딱 적혔으니까. 그죠? 손 세탁만 하고 그 다음에 중성 세제를 사용해라. 30도니까 약하게 세탁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X표가 있죠. 이 물컵 같은데 물이 이렇게 담겨 통이 이렇게 있고 여기 물 표시가 있고 그 이거 X 해놨잖아요. 그죠? 이거는 물 세탁이 안 된다. 세탁소 맡겨야 되겠죠. 드라이 클리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꼭 보시고 요거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표 3-10 염소 표백 기호. 요건 좀 쉽죠. 뭐 X되어 있는 건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그 염소 표백, 산소 표백, 또 염소, 산소 같이 되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염세 표백, 그 삼각표는 염소 표백제로 할 수 있다. X되어 있는 거는 염소계 표백제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없다 표시해놨죠. 그 다음에는 염소, 산소, 표백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거는 첫 번, 그 앞에 그림은 염소, 산소계 표백제로 다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염소계, 산소계 표백제로 X 돼 있는 거는 표백할 수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보시면 다 그냥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11은 드라이 클리닝 표시잖아요. 그죠? 그냥 드라이 돼 있고 드라이 석유계, 드라이 X 이렇게 해놨죠. 꼽혀 해놨죠. 그래서 드라이 해놓고 물 표시 있는 거는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드라이 석유계 이렇게 있는 거는 석유계 용제로 드라이 클리닝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꼽혀 해놓은 거는 드라이 클리닝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삶는 것은 우리가 면직물 이런 것들 많이 삶죠. 속옷, 행주, 걸레 이런 것들을 삶으면 때도 잘 빠지라고 하지만은 살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삶는 경우 더 많죠. 그래서 타올이나 이런 것들은 꼭 삶아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탁하고 나면 비눗물에 합성세제나 비눗물 이런 것들이 돼요. 많이 남아있죠. 그죠? 그리고 세탁할 때도 삶을 때는 어때요? 세탁물이 이 물 속에 좀 잠겨야 되죠. 이게 붕 뜨면은 산소하고 공기 중에 노출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산화된다는 거죠. 잘 상합니다. 그래서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세탁물이 직접 공기청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건 좀 중요하죠. 그죠? 줄 꺼놓으세요. 그리고 색깔 있는 거를 같이 삶으면 물이 빠질 염려가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딱 싸갖고 이 비닐이 또 많이 삶으면 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막 완전히 녹진 않아도 좀 보면 눅중진하게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삶는 용기에 바로 데이지 않도록 좀 중간쯤에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해주면 좋다는 거죠. 바닥이나 옆에 이렇게 데이면 안 됩니다. 용기에. 그러면 녹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탈수하는 것도 옆에 고 탈수 표시 있죠. 3-12 꽃표에 놨는 거는 짜면 안 된다는 거고 약하게 이렇게 적혀 있으면 손으로 약하게 짜야 된다. 또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약하게 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헹구기는 뭐 헹구기 전에 물론 세탁하면서 물기를 다 탈수를 해야 되죠. 그죠? 탈수를 하고 또 헹구고 탈수하고 이렇게 해야 오히려 이런 비눗기나 이런 것들이 빨리 말끔하게 빠지고 물도 적게 들고. 그렇죠? 냄새가 심한 거는 붕산수에 좀 담가 놨다가 헹구지 말고 탈수해서 말리면은 냄새가 없어진다 했습니다.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세탁해서 헹구잖아요. 그 다음에 헹구고 난 뒤에 바로 탈수해가 늘지 말고 붕산수에 좀 담가 놨다가 다 그 전에 헹궜으니까 붕산수의 자체는 헹구지 말고 그냥 바로 넣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헹군 다음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하여 말리면 냄새가 없어진다. 이거는 지금 빨간 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별표 하나 해놓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기억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조하기죠. 이제 탈수하고 헹궜으니까 건조해야죠. 말려야 되는데 이때 주름이 있는 것들 이렇게 막 세탁하다 보면 주름 막 지고 요새 세탁기는 좋아서 이런 주름이 잘 안 지는 것들도 많은데 일단은 면 같은 거는 주름이 좀 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펴가지고 저 펴가지고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면 많이 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려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건조할 때도 세탁물에 거기 보면 건조 표시가 있는데 그거대로 하면 좋겠다는 거죠. 흰색 면직물은 요거는 또 잘 나옵니다. 건조하는 방법. 흰색 면직물은 햇볕에 건조하는 게 살균 효과도 있고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성섬유나 색상 무늬가 있는 어류는 햇볕에 말리면 변형이 되거나 변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늘에 말려줘라. 그죠? 니트류는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에 피워가지고 말려줘라. 이렇게 모양이 어떻게 해요? 니트류는 그냥 늘면 어떻게 모양이 변형되거나 아주 줄어들어 버리죠. 그죠? 그래서 채반에 이렇게 그냥 펴서 이렇게 말려줘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청바지 같은 거는 주머니 부분이 잘 안 마르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렇게 말려주고 주머니 부분이 그 끄잡아내가지고 그죠? 끄잡아내가지고 잘 마르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청이 색이 잘 날리니까 이게 색이 안 바래도록 뒤집어서 해주는데 요새는 또 색 바래는 게 유행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하더라도 어쨌든 원색이 너무 바래면 또 막 이게 골고루 바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기 싫어요. 얼룩덜룩 해가지고. 그리고 바지 같은 건 할 때 항상 지퍼는 열어놓는 것이 잘 마릅니다. 그리고 이 근처 표시고 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옷걸이에 이렇게 옷걸이 적어놓은 거는 옷걸이에 걸어가지고 말려라. 그리고 여기는 해 표시잖아요. 그죠? 태양 표시잖아요. 선 이렇게 있는 거 둥근 거. 요거는 햇빛에 건조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빗금 이렇게 그어놓은 거는 그늘에서 건조해라.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해라. 이렇고. 그 다음에 니어서는 햇볕에 건조하되 눕혀서 건조시켜라. 뉘어서 건조시켜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빗금 쳐놓은 것은 그늘에서 건조하고 예, 눕혀가지고 뉘어서 건조시켜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요 3-13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탁후 관리는 용도별 가족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넣고 수납 장소를 기록해두거나 겉에서 봐도 알기 쉽도록 뭐 라벨링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매일 사용하는 의류나 이런 것들 본인이 가까이서 빨리빨리 갈아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침대 옆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고 다림질도 그 다림질 표시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 근데 다림질을 할 때 우리가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힘을 뒤쪽에 주고 그죠? 뒤로 갈 때는 앞에 힘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다림질하고 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석기가 남아있으면 구겨지고 뭐 변형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싹 그 마르도록 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분이 필요할 경우 주름이 많고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수분을 스프레이로 먼저 하고 물을 뿌려주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풀 먹인 천이나 뭐 스프레이식 풀을 사용할 때는 위에 천을 하나 깔아주고 그 위쪽에 다림질을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다림질 표시 기호 있죠. 그죠? 180도에서 120도, 210도 이렇게 적혀가 있죠. 그죠? 요거는 180에서 210도로 다림질 하라.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천을 밑에 하나 깔아 놨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리려고 하는 의류 위에 이런 천을 하나 덮고 80도에서 120도 섭씨 120도 정도로 다림질해라. 그 다음에 꼽혀 해놓은 거는 다림질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림질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보관했을 때 해충이나 곰팡이 같은 거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좀 쪼이는 게 좋다. 의복들은. 그 다음에 오래 보관하거나 장마로 인해서 눅눅해지면 건조하고 맑게 갠 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바람을 쏘여주라. 그렇죠? 그래서 비가 금방 그쳤을 때는 안 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습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복장이나 우리가 서랍장에 넣어놓을 때는 뭐 약을 많이 여쳐. 그죠? 방습제나 방충제를 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습기는 방습제를 넣어주면 습기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 같은 것들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실리카겔은 보통 습기를 많이 먹게 되면 분홍색으로 바뀌는데 이걸 다시 말리면 다시 원래 청색으로 또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염화칼슘은 보통 가면 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다 팔아요. 그죠? 의료용으로. 모나 견섬유 같이 흡습성이 큰 천연섬유는 해충의 피해를 잘 받아요. 높은 온도나 습도에서. 그래서 보관할 때는 꼭 방충제를 넣어두는데 요게 이제 7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 잘 나와요. 방충제에는 장내 나프탈렌, 파라디클로벤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같이 한 곳에 넣으면은 이것들끼리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옷감이 변색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같이 넣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한 가지씩만 꼭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보관용기 위쪽 구석에 넣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장지를 벗기고 나서 천이나 신문지에 이렇게 해서 가재 같은 데나 면 우리가 못 쓰는 런닝천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괜찮고 가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신문지에 싸서 넣어줘도 괜찮습니다.